위임식에는 여러 순서 또 절차가 있는데 많은 순서 중에 그 중에 한 순서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라는 말은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 기름은 제사장을 위해서 또 성막에 쓰이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조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 기름은 다른 데 일절 사용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나 또 성막에 제사를 지낼 때 용도로 쓰이곤 하는 기름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오늘 짧은 넉절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넉절 가운데 세 번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절도 볼까요? 11절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에도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세 번씩 등장을 하죠. 기름을 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거룩의 문제는 레위기 전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이데아적이고 어떤 사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따로 구분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다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상태, 물리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분이 되었을까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그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한 수준이 돼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그 거룩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어디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이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는 거룩에 담긴 적극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를 어딘가로부터 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애굽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구별한 거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어디를 향하도록 만들었죠? 가나안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엔이라는 신학자는 이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의 침투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 자체로만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 속에 그 거룩이 침투되도록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도록 구별한 제사장의 책무가 거기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맡은 존재입니까? 즉 하나님과 죄인 된 백성 사이에서 그 죄인들을 제사를 통해 속량해주고 깨끗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속에는 이중적인 그림이 있어요. 제일 근본적인 그림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그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붓는 기름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더 나은 제사장 또는 영원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더라도 이제 후에 10장쯤 가면 그 거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구별이 되었더라도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 오도록 이 부족한 제사장들 속에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샤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메사야, 메시아라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름 붓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같은 얘기인데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우리도 가끔 가다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하죠. 또 이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한번 누가복음 4장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와 동의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시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아하,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의 동의어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도 한 군데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구별이 될 때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영은 누굴 가리킬까요? 구약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일시적이긴 했으나 왕으로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무수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불러놓고 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또는 성도로 불러놓고 자,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뭘 받은 분들입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니까 너희 몸은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만큼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분은 구약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바로 성령의 시대다. 뭐 이렇게 시대를 구분지어서 성령의 시대 아닌 시대 구분짓는 행위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동행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청년들을 만나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세 가지.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스펙보다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우라가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뭐예요? 아우라. 마우라 동생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우라가 뭐예요? 어떤 후광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진짜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나 눈빛이나 판단이나 모든 걸 보면 이게 달라요. 품위가 있고 격이 달라요. 분명히 저분 안에 살아계시는 어떤 생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내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 믿음 대단해 보면 대개 그 믿음 대단하다는 그 측도가 그러니까 척도가 측량의 눈금이 뭐냐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냈을 때 근데 성경은 그런 걸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가늠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를 언제 표현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품격이 다르구나. 똑같이 열불 날 때 똑같이 열불 내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향기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이 향기로 드러나야 돼요. 향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묘사를 했고 우리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질그릇은 매일매일 잘려져 나가야 되고 부서져 나가야 돼요. 카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잘려져 나가야 돼요. 계속 잘게 잘게. 여러분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아더 애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 모두 백인인 줄알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 오픈, 그다음에 윔블던, 그다음에 US 오픈, 이 메이저 대회라 그러죠. 이세개 대회를 석권해서 그랜드 슬램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버지니아 같은 이 동부에서는 1960년대만 해도 흑인이 테니스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의외로 끔찍해요. 물론 버스도 같이 못 탔고, 그런 인종차별 속에 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은 흑인인데 이 세계 대회를 석권했고 75년도에는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테니스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버지가 경비원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흑인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 애쉬를 앉혀놓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와야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강조했어요. 이 아들에게. 한번은 윔블던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상대방이 유명한 악동이에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선수예요. 자존심 상하게 흑인하고 결승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게다가 점수도 지고 있어요. 얘가 라켓을 막 집어던지고 침 뱉고 관중들한테 욕하고 생라를 하는 거예요. 생라를. 그러니까 이 아더 애쉬가 시합을 하다가 심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저 선수 그냥 우승 주십시오. 이거는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서 관중에 대한 모독이고 이 신성한 스포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경기 못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심장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불행이에요. 근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후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럴 때 당신 왜 하필 나에게?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임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없이 아니요. 전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윔블던 대회는 모두가 대망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꿈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 우승컵을 들었을 때에도 왜 하필 납니까라고 묻지 않았듯이 이 불행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왜 하필 납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내 본업입니다.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은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가에 일관된 초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포츠 선수로서 유명한 것보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인품과 또 인간에 대한 존중할 수 있었던 그의 삶, 태도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지죠. 그죠? 무서워요. 막 눈이 갑자기 막 이래지고 말이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겁나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따뜻해지고 더 인간적이 되고 겸손해지고 이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의 흔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새날을 맞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계속되는 선교 일정을 위해서 또 하루 우리가 살아갈 부딪힐 일터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 붓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의 향기가 온 흑암의 땅에 침투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새날을 맞게 하시고 새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